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Salt Lake City Temple Square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년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테모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이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년차 대회의 마지막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방송으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회 회원분들과 친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테보네클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루 언스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In Hymns of Praise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게리 B. 사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연차대회 마지막 모임에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감을 주는 음악과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연차대회에서 들은 모든 가르침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들은 가르침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당신의 아들의 더 나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회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복음이 그들이 구하는 도움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고 선지자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역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를 돕고 당신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이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부르겠습니다. 이제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를 봉사하시는 브라이언 K. 애슈튼 형제님이 말씀하시겠고, 그런 뒤 70인 회장단에서 봉사하시는 로버트 C. 게이 장로님과 70인 정원회의 매튜 L. 카펜터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번 대회로 고무되고 고향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노래와 말씀은 성신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그렇게 영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미국 동부에서 지방부 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했습니다. 지방부 회장님은 작은 지부들을 방문하러 가는 차 안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형제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큰 공경에 처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십시오. 절반 이상은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경우가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공경에 처해 있는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생활이 우리 각자에게 시험이자 성장의 밑바탕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자녀들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태초부터 이 시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육신으로 인해 오는 시련들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에 대적하고 우리 개인의 행복을 해치려는 사탄의 전쟁이 점점 더 격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요동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장담컨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또한 마련하셨습니다.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돕도록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의 결과를 경험하셨으므로 인생의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강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나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만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즉 나는 너희 가운데 있나니 나는 선한 목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니라.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선지자이신 러셀 M. 넬슨 회장님도 똑같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서 시련을 헤쳐나갈 인도를 받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두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잠시나마 낙담을 경험할 수도 있는 여러분,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견뎌내야 하며 슬픔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떠올릴 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들과 딸입니다. 합당함을 통해서 여러분은 의로운 노력에 도움이 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은 성찬 기도에 나오는 약속, 즉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이 기도가 올려지고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빵을 취함으로써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기에 구주께서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고 두려움 없이 딛고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십니다. 저는 이 성약의 말씀과 그에 따른 약속된 축복을 숙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직 기꺼운 마음만을 증거한다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 성스러운 이름을 받들기에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구주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말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받들었지만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일이 침례 때 끝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일생에 걸쳐 그분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성찬식에서 성약을 새로이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성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가지 결정적인 질문은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발전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입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한 가지 유용한 답을 제시합니다. 회장님은 우리가 구주의 이름을 받들 수 있고 그분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을 대신하여 말하려면 신앙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주의 사업을 돕기 위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알려면 하느님 아버지께 열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라는 약속에 걸맞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받드는 일은 그분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 이상을 요합니다. 그분의 종이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 마음에 지녀야 할 감정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몰문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 자격을 얻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감정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는 신앙, 소망,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등이 포함됩니다. 몰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이는 너희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내가 판단함이라. 이는 만일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의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자매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내가 소망에 관하여 너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신앙에 이를 수 있느냐? 또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 그런즉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몰몬은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될 것임이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자매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 아멘. 구주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 대다수의 신앙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소망과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타인과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는 회원들에게서도 그것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와 청소년과 어린이들까지도 주님과 그들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성역을 베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재난 소식이 전해지는 즉시 회원들은 구조에 나설 계획을 세웁니다. 때로는 바다 건너까지 가서 부탁받지 않았더라도 봉사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봉사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청중 가운데는 여러분께 닥친 문제가 신앙과 소망까지 삼켜버리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을 느끼기를 갈망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나눌 기회를 여러분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대신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로 인도되리라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분을 대표하여 봉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공경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때 여러분의 문제는 더 가벼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소망이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 진리를 목격했습니다. 일생에 걸쳐 제 아내가 여러 곳에서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독님 중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런 형제님. 와드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늘 서둘러 도우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면 언제나 형제님의 자매님께서 이미 다녀가셨습니다. 지난 56년간 저희가 살았던 모든 곳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제 아내는 하루 종일 몇 마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내가 주님을 대신하여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아내를 방문합니다. 매일 밤과 아침 아내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저이지만 때로 아내가 찬송과 가사에 맞춰 입술을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아내는 어린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녀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노래는 주 예수를 닮으려고 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후렴 부분인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친절하려 노력하고를 부른 후에 아내는 작지만 분명하게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주님을 뵐 때 우리 구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아내의 마음에 두셨고 그녀가 그분처럼 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지금 아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그녀를 돕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구주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그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분의 속죄로 그분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할 때 여러분은 수많은 이들의 짐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구주를 더 잘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친절에 감사하며 저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제 아내 멜린다는 평생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청소년이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한 탓이었습니다. 다행히 멜린다는 슬픔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몇 년 전 아내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그분이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완전하게나마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자 노력하는데 감사해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이것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이행되고 있고 그분은 우리의 성공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시며 우리가 당신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훈과 경험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확신해요. 저는 저와 다른 사람을 좀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더 사랑하고 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봉사할 수 있게 됐지요. 이제 걱정과 불안보다는 평안과 확신이 느껴져요. 판단받는 대신 지지받는 느낌이 듭니다. 신앙도 더 확고해졌고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온전하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승영을 얻을 만한 신앙을 행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대단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당신처럼 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성을 잘못 이해한다면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아버지에 관한 교리의 핵심을 가르침으로써 우리 각자가 특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참된 성품을 더 잘 이해하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더 큰 신앙을 행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전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영의 자녀로 태어나 그분들과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아셨으며 우리를 가르치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화로운 불멸의 육체를 얻는다. 두 번째, 신권의 인본권능에 의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룬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지식과 권능 그리고 신성한 속성을 얻는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아버지께서는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부활을 통해 죽지 않고 영화롭게 될 육체를 얻고 기회의 유무에 따라 이생 또는 다음 생에서 결혼해 가족을 이루며 완전하게 되고자 발전하고 최후에는 하늘 부모께 돌아가서 그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승영과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전에서는 이것을 구원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매우 감사히 여겨 그것이 발표되자 환호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신성한 속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멸의 삶에서의 경험과 도전을 포함하는 그 계획의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그분의 계획 안에서 진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낳으시고 그분이 지상에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신성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우리 각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우리의 날은 알려져 있고 더 짧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 양식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힘이 모두 포함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좋은 은사를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청할 때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며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궁극적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강점과 약점, 선택의 근거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경험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필요하다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모사시며 청한다면 조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성신의 영향력과 성신의 은사를 보내주십니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 곧 예지와 빛과 권능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해 구할 때까지 우리가 빛과 진리를 기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생에 인봉하시기 위해 약속의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음 세상인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해서 성신을 부어주시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가 부족한 사람도 대리로 구원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부활을 가능하게 할 권능을 주셨으며 이로써 우리는 불멸의 몸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구주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는 이들은 아버지처럼 영화로운 육체를 받고 그분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가 그분처럼 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그분이 지니신 성품의 특성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궁하고 영원하십니다. 완벽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친절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맺으신 성약을 지키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할 수 없으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태초부터 만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철은 모든 사람의 명철보다 뛰어납니다. 모든 권능을 지니셨으며 염두에 두신 것은 모두 행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관점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기쁨과 사업과 영광은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데 꼭 필요한 만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보하도록 돕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아들, 딸인 우리는 모두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해야 합니다.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은혜로 은혜를 받은 끝에 아버지의 충만함을 얻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온전하심을 부여받게 됩니다. 필멸의 존재인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존재 사이의 간극을 고려한다면 아버지처럼 되는 일이 도달할 수 없는 일로 생각되곤 하는 것도 놀랍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경전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수하고 회개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버지처럼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노력한다면 은혜로 은혜를 받고 궁극적으로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서 저는 크나큰 위안을 얻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혼자 힘만으로는 아버지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은사들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큰 은사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작은 은사가 쌓이고 쌓여 우리는 충만함에 이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들어올리는 방법을 알고 계심을 믿고 매일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처럼 되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치르게 될 희생이 얼마나 크든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맛볼 무한한 기쁨과 행복과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치를 가치가 있는 희생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우시다면 구주께서 여러분께 전하신 다음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동료 형제 자매 여러분, 최근에 넬슨 회장님께서 계시된 명칭으로 교회를 칭하라는 과제를 주셨을 때 저는 경전에서 구주께서 니파인들에게 교회의 이름에 관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펴봤습니다.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읽는 동안 저는 그분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음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구주의 이름을 그분이 명하신 대로 받들고 있는가? 오늘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몇 가지 영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위해 충실히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십니까? 조세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일부는 자비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반면 우주의 위대한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보살핌과 관심으로 온 인류를 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님은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평생 활동적인 회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형은 아내와 양육해야 할 4명의 어린 자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누님이 숨을 거두던 저녁, 저는 그 방에 조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누님이 평안히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녀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그 순간 제가 너무도 자주 누님의 삶을 실현과 비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정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손을 누님의 머리 위에 올렸을 때 영이 저를 강하게 꾸짖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누님의 선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누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삶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에 맞서야 했던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저는 누님을 커다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아름답고 놀라운 자녀를 기르러낸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로 보게 되었습니다. 누님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함께 있어드렸는데 저는 누님을 어머니의 친구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누님과 함께한 그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묻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신성한 존재임이 보이지 않느냐. 브리감령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에게 남성과 여성을 우리의 잣대가 아닌 그들 자체로 이해해 주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욕설과 거짓말을 하거나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려주십시오. 구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진 무거운 짐을 못 보고 지나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구주께서는 사마리아인 간음을 범한 자, 세리, 나병 환자, 정신적 질환에 걸린 사람 및 죄인을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자녀였으며 모두는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어디에 자신이 속하게 될지 의문을 품는 사람 혹은 어떤 형태로든 시련을 겪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각 영혼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패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을 것을 믿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님의 침대 맡에서 느낀 영의 꾸짖음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이 위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볼 때 우리는 두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루만지는 이들의 구속이며 하나는 우리 자신의 구속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그분의 봉사하셨던 대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위대한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스라엘을 집합시키고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성약과 의식을 받고 그에 따라 생활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권능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삶에서 하늘의 권능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이 살아가신 대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저는 최근 제임스 타이머지 장로님이 겪으신 일화를 듣고는 잠시 멈추어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도가 되시기 전에 젊은 교수였던 탈메지 장로님은 끔찍한 병인 디프테리아가 기승을 부리던 1892년 한 낯선 비회원 가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님이 살던 곳 근처에 살았는데 디프테리아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전염병이 돌던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탈메지 장로님은 곧바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엔 4명의 아이가 있었고 2살배기 아이는 죽은 채로 바닥에 있었으며 5살짜리와 10살짜리 아이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13살짜리 아이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슬픔과 피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탈메지 장로님은 시신을 수습하고 생존자를 돌봤으며 방을 청소하고 더러워진 옷을 버리고 병균이 득실거리는 더러운 걸레를 태웠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10살 난 자녀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장로님은 5살 난 자녀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그 아이가 기침을 하자 피가 섞인 점액이 그분의 얼굴과 옷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죽은 새 자녀를 매장하는 것을 도우셨고 슬퍼하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마련하고 옷을 세탁하셨습니다. 탈메지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와 입고 있던 옷을 처분하고 아연 용액으로 몸을 씻은 뒤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장로님은 약한 디프테리아 증상이 생겨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품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구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어느 일요일 모임에 한 청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앤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앤 교회를 떠나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니파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의 삶이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잠시 너희의 일의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에 이르느니라. 간단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깥에서는 영속적인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한 지인들과 그들에게는 기껏해야 벅찬 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계명들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질문해봤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이외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주님이 나를 신뢰하느냐라고 물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이 구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으셔도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해서 사마리아를 멀리 돌아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인임을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주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자, 그것도 당시 멸시받는 이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죄 지은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 상처, 중독, 의심, 유혹, 죄, 붕괴된 가정, 우울증과 불안 증세, 만성적인 질병, 빈곤, 학대, 절망, 그리고 외로움보다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항상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은 아무것도 없으며 끝없는 기쁨을 선물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분은 홀로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권능은 삶의 모든 짐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물가에 있던 여인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그 여인과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삶의 어느 순간에서든 여러분을 치유하고 구원할 모든 권능을 지니신 구주로부터 등을 돌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기로 선택합시다. 저는 온 영혼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구주의 교회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선지자를 통해 교회를 이끄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고 그분이 봉사하신 방법으로 봉사하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본향으로 또 끝없는 행복으로 데려다 주기에 충분함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기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희 막내 아들이 선교사로 봉사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동반자 공부를 마치려는 순간 아들은 머리 안쪽에 희미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팔을 거닐 수 없게 되더니 곧 혀가 마비되었습니다. 얼굴 왼쪽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으나 뇌 세 곳에 심각한 뇌졸중이 왔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몸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치료받느냐는 치유의 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는 결단력 있게 대처했습니다. 응급전화를 건 후 아들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구급차는 단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의료진은 상황을 조속히 진단하여 뇌졸중의 마비 증세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들이 뇌졸중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그 약물은 뇌출혈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선택해야만 했고 약물을 투여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완치되기까지 여러 달에 걸쳐 몇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으나 뇌졸중 증상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 후에 제 아들은 마침내 임지로 돌아가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 괴로움을 알고 계시며 질병, 노화, 사고, 선천적 장애 등으로 인한 우리의 몸의 고통도 이해하십니다. 또한 불안감이나 외로움, 우울증,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서적인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당함과 학대를 당한 사람들을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약점과 성향과 유혹도 아십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을 택할 것인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질병 중에 그리스도께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경전에는 구주께서 지상 성역 동안 신성한 권능으로 육체적 고통을 받는 자들을 치유하신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38년간 온몸을 허약하게 만드는 질병을 견뎌왔던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구주께서 도우셨을 때 얼마나 빨리 치유되었는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치유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12년간 혈루증을 앓으며 생계비를 모두 쏟아부어 의사를 찾아다녔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그리스도는 지상 성역을 통해 그분께 육신을 다스릴 권능이 있으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을 언제 치유해 주실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는 그분의 뜻과 지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전에서도 어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또 다른 이들은 혈멸의 삶 내내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더 발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주의 도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항상 우리를 영적으로 강화해 주심으로 우리는 짐을 견뎌낼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할 때 모든 육체적 질병이나 아픔, 불완전함이 치유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경전 곳곳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연약한 영을 지닌 자들을 돕고 온전케 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이 축복하시는 구주의 권능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자라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당함이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삶의 시련 속에서 평화를 주시고 정서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상실감과 심적 고통을 견디도록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어기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리라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린지 로빈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회개라는 대체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악을 대신 선을 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모든 죄로부터 구속되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주의 구속 권능과 죄의 범한 자와 진지한 회개가 모두 요구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치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회개하려 노력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죄 가운데 생활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신이 그들을 떠나가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여러 달 혹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코 바뀌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들이 한 일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떠나가리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그들은 그냥 입을 다물거나 회개를 미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지금 회개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보다 다음 생에서 고통을 겪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를 미루는 것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종종 두려움을 이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즉시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알게 되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변화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기를 원할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를 감싸주면서 죄를 버리도록 도울 때 영적인 치유는 가속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시기에 죄인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그분께 돌이킬 때 그들도 치유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보이드 K. 패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 손상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절차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필멸의 몸과 다르게 그 흉터가 사라집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회개할 때 그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선교 임주의 뇌졸 중에 걸린 제 아들을 도왔던 그 동반자와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제 아들은 뇌졸중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그 약물을 투여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필멸의 여생 동안 그를 따라다닐 수도 있었던 마비 증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삶에 이끌어오는 일을 더 빨리 할수록 죄의 영향에서 더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러셀 앤 렐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유하셨습니다. 혹시나 그 길에서 벗어나 계시다면 부디 돌아오리라는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걱정거리나 시련이 있든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성약의 길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까지 축복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얻으려면 우리 자신은 구주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마비되어 영원히 진보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행동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이 잘못됐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느끼셨다면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이 한 일을 이야기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성전 합당성에 영향을 줄 만한 죄를 범하셨다면 바로 오늘 감독님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능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육체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주께로 온전히 돌이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속죄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치유는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낫고자 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치유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시는 치유의 약물을 받겠다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받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데일지 랜런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잭 앤 제라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뒤에는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허구의 인물인 메리 포핀스는 영국의 전형적인 보모입니다. 마법을 쓴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메리는 에드워드 7세가 재위하던 20세기 초 런던의 버드나무길 17번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뱅크스 가족을 돕기 위해 동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제인과 마이클이라는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며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이 아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인과 마이클은 놀랄 만큼 발전하지만 메리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연극에서는 메리의 친구인 굴뚝 청소부 버트가 메리가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들이잖아, 메리. 메리가 대답합니다. 착한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나도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난 아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법이니까. 버트가 묻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답합니다. 다음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지. 형제자매 여러분, 제인과 마이클 뱅크스처럼 우리는 가르침받을 가치가 있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돕고 축복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늘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다음 부분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집인 전세에서 지상으로 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부분에는 선택이 수반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목표는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여 궁극적으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기만을 바라셨다면 그분은 즉각적인 보상과 처벌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해의 왕국이라는 거실에서 당신의 슬리퍼를 물어뜯지 않을 만큼 잘 훈련되고 순종적인 애완동물이 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인 이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어 그분이 누리시는 삶을 누리고 그분의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전세는 물론 현세에서도 개인적인 선택은 이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이 계획에 관해 배웠으며 그것을 받아들여 지상에 올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는 망각의 장막이 드리워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망각의 장막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신뢰할 만한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리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 편이나 저 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느니라. 기본적으로 이 편을 대표하는 이는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편을 대표하는 이는 사탄, 곧 선택의지를 무너뜨리고 권능을 빼앗으려 하는 루시퍼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옹호할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속죄 희생을 치르신 뒤에 하늘에 올라 사람의 자녀들에 대하여 지니신 그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애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옹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성공을 응원하시며 박수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변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깨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화합으로 이끄는 과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며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했음을 증명하고 옹호하십니다. 반면 루시퍼는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합니다. 계시자 요한은 최후에 있을 루시퍼의 패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참소하던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는 전세에서 우리와 맞섰으며 이 생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는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며 우리가 끝없는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합당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말하며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에게 발길질하는 최악의 폭군입니다. 루시퍼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벌을 주며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루시퍼의 방식은 결국 그리고 언제나 낙담과 절망을 초래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거짓을 전하기로는 더할 자가 없으며 그는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기 위해 교활하게 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다가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도움과 위안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위한 지침이 포함되며 이 지침은 경전의 계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그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훈련할 목적만으로 주어진 기발하거나 임의적인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며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본향으로 이끄는 그분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신 후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약의 길에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며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통해 자녀들이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지가 있기에 성약의 길에 오를지 오르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날지 벗어나지 않을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강요받을 수 없듯 불순종 또한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의지를 침해당한 사람들과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길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며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나면 결국 예외 없이 행복은 시들고 축복을 잃게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경전에서는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며 그 결과 행복이 저하되고 축복을 잃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은 그분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길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벗어난 길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걸음을 돌려 다시 길로 돌아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변화를 결심하고 본래 길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 것을 누리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든지 또는 얼마나 먼 곳을 헤매고 있었든지 우리가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와 그 길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마치 한 번도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사라져가는 행복과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용서라고 합니다. 모든 회원들은 침례를 받고 난 뒤 길에서 미끄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길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도움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일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길 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부분을 스스로 해내고자 힘쓰는 가운데 선택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전에 상호부조의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두 분의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관심을 바라면서 잘못을 지적받아야만 하는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따를 것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 뜻에 반하는 것은 요구조차 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꺼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그분의 종들께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가르침 받을 가치가 있으며 스스로 한다는 것은 홀로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고 여러분은 자유로워 여러분 스스로 행할 수 있음을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즉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합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화합되게 된 후에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정성껏 준비하여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성전에서 성약을 맺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키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접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수년 전 출장을 떠날 채비를 하던 도중 저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는 걱정되는 마음에 저와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첫 번째 비행기 안에서 통증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극심해졌습니다. 저희는 착륙하자마자 공항을 나서 그 근방 병원으로 가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에 여행을 계속해도 좋다는 전문의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공항으로 돌아가 최종 목적지로 가는 두 번째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착륙하기 위해 비행기가 하강하는 중에 갑자기 조종사가 기내 전화로 제게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승무원이 와서는 방금 비상전화가 걸려왔는데 저희를 병원으로 후송해갈 앰뷸런스가 공항에 대기 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앰뷸런스를 타고 서둘러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얼굴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의사 두 명이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오진을 받았으며 실제로는 폐동맥 색전증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즉, 폐혈관이 혈전으로 막혀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해줬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는 환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타지에 있는 데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일을 접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던 그 의사들은 저희 인생에서 무엇이라도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토록 불안하던 상황에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별 의미 없이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은 세상적인 안위와 근심 대신에 가족과 자녀, 아내,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와 같은 영원한 관점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맺은 성약과 주님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했는가? 아니면 무의식 중에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들에게서 멀어지게 됐는가? 이 경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을 숙고해 보시도록 여러분에게 권유드립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말을 빌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라도 숙고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고 끝없이 늘어가는 방해 요소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생의 혼란을 해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집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급변하는 기술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헤드라인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깊이 숙고하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과 우리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미지나 동영상, 흥미로운 머리 기사 등 정보의 바다에 잠식된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고 즐거움을 주는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와는 별 관련이 없지만 지상에서의 경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세상의 방해 요소를 리하의 꿈에 나오는 내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쇠막대를 꼭 붙은 채 성약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크고 넓은 건물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멈추어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쇠막대를 잡았던 손까지 놓고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들을 비웃는 자로 인하여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리라. 현대에 계시는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일에 얽매여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점검해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성약의 길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경우 막대를 굳건히 붙들고 앞을 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기회가 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최근에 열린 전세계 청소년 영점 모임에서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일주일 동안 소셜미디어 금식 기간을 가져봄으로써 그 의존성을 떨쳐버리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뒤이어 그분은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여러분이 성약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일 삶에서 그만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달라지고 변화할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바꿔야 하는 것들을 파악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방해 요소를 극복하고 우리 앞에 놓인 영원에 대한 비전에 집중할 수 있는가? 2007년 연차 대회에서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말씀에서 상반되는 수많은 세상의 요구 가운데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 내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 가족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주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엠뉴레크는 이 생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자 영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다음 명언이 되새겨주듯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성한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영원한 진보에 필수적이며 이 생의 방해 요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늘의 진리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익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들이 얻은 지식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진리에 대한 논쟁은 최고조에 달했으며 마치 진리가 개인적인 해석이 가능한 상대적 개념인 양 모두가 자신의 것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소년 조셉 스미스는 그의 삶에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신성한 인도를 구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무수한 의견과 인간의 철학 속에서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을 걸러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곡된 현실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기운다 하더라도 우리는 야곱의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는 그대로 말하느니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느니라.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명백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지금이 바로 무엇을 바꿔야 할지 생각해 볼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길을 인도하셨음을 알므로써 큰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과 부활 이전에 곁에 있던 자들이 당신의 신성한 역할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면서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청남 시절에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자신이 더는 와드에서 환역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가르쳤던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가자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와드에는 친구가 없다 보니 예전 친구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러느라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무리, 즉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와드의 한 회원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 다시 돌아오도록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권유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설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는 무리로 안전히 돌아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강화했습니다. 우리는 그 청남을 찾아 나선 브라질의 목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청남은 지금 70인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제 뒤에 앉아있는 카를로스 A. 고도이 장로이십니다. 이렇게 그런 작은 노력이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교회가 펼치는 성역활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상의 단순한 노력을 취하시어 기적적인 것으로 변모시키십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이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방법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지 겨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새롭고도 더 거룩한 방식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단순히 성역이라 지칭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또한 이런 설명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구별짓는 특징은 조직화되고 일치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그 발표가 있고 난 뒤로 여러분의 반응은 굉장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스테이크에서 살아계신 선지자의 지시대로 이런 변경사항을 실행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와 자매 성역자들이 가족들에게 지명되고 청남과 청녀를 포함한 동반자들이 조직되었으며 성역 접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가정에서의 복음 교육과 교회에서의 복음 교육을 서로 연결하고 둘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조정사항이 발표되었고 6개월 전에 성역에 관한 계시에 찬 발표가 있었습니다. 계시에 찬 두 발표가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월부터 교회 모임에 한 시간 덜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역에 관해 배운 모든 것들이 그 여유로워진 시간에 더 높고 거룩한 방식으로 가족 및 사랑하는 이들과 가정 중심의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재조정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조직 구조를 갖추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의도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돕고 있습니까? 최근에 헨리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논의하던 중에 그분은 이 중요한 변화에 적응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셨지만 성역이 그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상이라는 점을 회원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성역의 참된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역이 단순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행해진 성역은 고도의 장로님에게 그랬듯이 영원히 지속되는 원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랑으로 봉사하시면서 성역을 베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주변 모든 이들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권유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셨고 기도하셨고 위로하셨으며 축복하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더 높고 거룩한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때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셨을 방법으로 봉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즉 교회를 항상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주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코든 자매님의 말씀에 덧붙이자면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사랑하고 양마다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염려합니다. 제 오랜 친구는 평생 목장을 운영하면서 험준한 로키 산맥에서 소와 양을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저에게 양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광활한 산맥에 쌓인 눈이 대부분 녹아내린 이른 봄이면 그는 여름을 보내기 위해 약 2천 마리의 양을 산에 풀어둔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름 방목장에서 양을 돌보다가 늦가을이 되면 양들을 사막에 있는 겨울 방목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는 해뜨기 훨씬 전에 일어나 어두워진 후에도 한참 동안 일한다고 말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양떼를 돌보는 일을 도왔습니다. 경험이 많은 목장 일꾼들은 나이 어린 일꾼들의 보조를 받고 나이 어린 일꾼들도 그 동반자들의 지혜에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는 또한 늙은 말 두 마리와 훈련 중에 순망아지 두 마리, 늙은 양치기개 두 마리, 그리고 양치기 강아지 두세 마리의 도움에 의지했습니다. 여름 동안 제 친구와 그의 양떼는 바람과 폭풍 후 질병, 부상, 가뭄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오로지 양들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여름 내내 물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을의 끝자락에 겨울 날씨가 으름장을 놓을 무렵 양들을 산에서 걷어들여 헤아려 보면 보통 실종된 양이 200마리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이른 봄에 산에 풀어둔 2,000마리의 양이 1,800마리 안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진 양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자연사로 잃은 게 아니라 퓨마나 코요테 같은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혔었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은 안전한 무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목자의 보호에서 이탈한 어린 양들을 주로 찾아내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을 영적인 맥락에서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목자는 누구입니까? 무리는 누구입니까? 목자를 돕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마찬가지로 선지자 니파이는 예수께서 자기 양을 먹이시리니 그 안에서 그들의 풀밭을 찾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우리 각 사람을 알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는 변치 않는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람과 폭풍 후 질병, 부상, 가뭄에 직면할 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젊은 일꾼과 나이 든 일꾼, 말, 양치기개의 도움을 받아 양을 보살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당신의 무리 속에 있는 양들을 보살피는 힘든 일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분의 무리에 속한 양으로서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목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역의 도움을 제공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섬기며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 양을 함께 모을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는 목자입니다. 부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내의 물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엘마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저 너희 중에 과연 어떤 목자가 많은 양을 가졌으면 이리들이 들어와 자기 양떼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가 그것을 몰아내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이웃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우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주님은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에게서 이런 일을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무리를 보살피는 일에서 우리가 맡은 부분의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목자인 제 친구는 방목장의 양을 돌보는데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들이 포식자의 위험에 특히 취약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와 그의 일꾼들은 총 근무 시간의 15%를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데 할애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무리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기 전 더 빨리 양을 찾을수록 그 양이 해를 입을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면 많은 인내와 훈육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해 전 한 지역신문에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서 그것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 일면 제목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제 친구의 사위주에서 멀지 않은 목장 소유에 얼마 안 되는 양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름 방목장에서 어쩌다가 뒤에 남겨진 양들이었습니다. 두세 달이 지나 그 양들은 산속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양들이 뒤에 남겨지자 그 양치기 개도 양들과 함께 남았는데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그 개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 개는 양들에게서 눈을 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는 그곳에 남아 춥고 눈이 내리는 몇 달 동안 잃어버린 양들의 주위를 맴돌며 코요테, 퓨마, 또는 양들을 해칠 다른 포식자로부터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개는 양들을 이끌고 목자와 무리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사의 제1면에 실린 사진에서 이 양치기 개의 눈에 서린 기계와 결연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약전서에는 잃어버린 양의 목자, 즉 자매 성역자와 형제 성역자로서 우리의 책임에 관해 더 많은 통찰을 제공하는 구주의 비유와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귀중한 권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양들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닌다. 셋째, 양들을 찾으면 우리는 그 양들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와야 할 수도 있다. 넷째, 양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그들을 둘러싸고 맞아준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큰 도전과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성역을 베풀 때 올 것입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성역이 영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고 각 회원의 필요사항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 및 가족이 다음 단계의 의식을 받도록 준비하고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지키며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중합니다. 성약을 베풀라는 그분의 권고는 그분에게 최고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일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영원의 사업입니다. 그분의 각 자녀는 그분 보시기에 헤아릴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해하여 시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헌신적인 양치기 개처럼 주님은 바람과 폭풍우, 눈 혹은 그 이상의 것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에 남아 계실 것입니다. 러셀렘 넬슨 회장님은 지난 대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우리가 성역을 베푸는 무리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진실합니다. 우리는 휘장 양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구주께 나아와 거룩한 성전의 축복을 받고 지속되는 기쁨을 느끼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권유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높여 선지자의 이 비전에 맞출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영혼을 성전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적을 행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당신께로 데려오기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영혼을 구속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음 약속을 얻을 수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을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이제 대회를 마치면서 이 모임들의 준비를 위해 부지런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훌륭한 음악을 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Our Prayer to Thee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존 유트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로써 이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has been an inspirational and 이 대회는 영감으로 가득 찬 역사적인 대회였습니다. 우리는 열의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총괄 여건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이 연단에서 전한 말씀들은 놀라웠으며 음악은 숭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말씀들을 지금부터 깊이 탐구하시기를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날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을 대변합니다.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이 새로운 통합교과 과정은 가족들의 힘을 촉발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가족이 그들의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키기 위해 주도 면밀하고도 세심하게 노력하고 행동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 학습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신다면 점차 여러분의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쁜 마음으로 구주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고자 할 것이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미치는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극적이고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대회 동안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부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예롭게 하겠다는 중대한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구주의 교회와 그에 속한 회원들을 올바른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단호한 결심은 우리의 신앙을 증대시키고 그분의 교회 회원들이 영적으로 더 큰 힘을 얻게 이끌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주제를 성전으로 옮겨봅시다. 우리가 성전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및 우리 가족의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성전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후 우리는 모두 오직 주님의 집에서만 주어지는 영적인 힘과 지침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의 대리자로서 우리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공평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복음의 지식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을 창세 이전부터 마련하셨습니다. 이 신성한 성전 의식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는 제게 영감을 주며 이는 그 의식들이 참되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그 강도나 다양성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야 할 필요성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졌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갈 수 있는 거리에 성전이 있다면 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주님과 정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낼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 뒤 그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정확하게 지키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기 위해 희생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현재 교회에는 159개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성전은 불가피하게 새로 보수하고 단장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솔트레이크 성전을 비롯하여 다른 개척자 시대의 성전들을 보수할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에 공유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12개 성전의 건축 계획을 발표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멘도사, 브라질 살바도르, 캘리포니아 유바시티, 캄보디아 남펜, 카보베르데 프라이아, 괌 지고, 멕시코 푸에블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나이지리아 라고스, 필리핀 다바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유타 워싱턴 카운티, 성전 건축과 유지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전에 오랫동안 발길을 끊으신 분이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성전으로 돌아올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 성전에서 예배하며 여러분에 대한 구주의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계속하여 이 성스럽고 영원한 사업을 이끄신다는 여러분 각자의 간증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제 사랑과 축복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는 계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마침내 여호와의 하느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대한 더 큰 신앙을 갖도록 그리고 삶에 찾아오는 개인적인 난관을 신앙과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이 역사적인 또한 계시에 찬 연차대회를 마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과 다른 14분의 저희가 선지자로 지지하는 분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늘 건강하고 또한 전 세계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저희가 받은 인도와 또한 계시와 그들로부터 받은 오늘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디 이러한 것들을 저희 삶과 저희 가정과 친구에게로 가져가서 실천할 수 있고 또한 지혜롭게 당신으로부터 개인적인 계시를 받아서 이런 가르침들이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새롭게 발표된 성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또한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께서 손을 뻗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또한 정신이 계속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한 더 깊은 계심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종이신 또한 저희의 지도자이자 형제인 엠러셀 벨러드 회장님과 그분의 가족을 소중한 가족을 잃은 가운데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벨러드 자매님이 회장 뒤에서도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8차 반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으며 음악은 태보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